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조병수 총장님 나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라는 특이한 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스럽고 또 독특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을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도리를 말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해야 할 도리를 말하는 그런 구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려 하는 그 진정한 의도는 32절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관해서 말하기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그리스와 교회의 관계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도리를 조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볼 때 그리스가 어떤 분이고 또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는 중에 교회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단 한마디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27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이 땅에는 교회가 영광스럽다 그런 말이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교회를 볼 때에는 지쳐있고 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역자들이 다양한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교우들 그리고 신자들이 전부 힘이 떨어져서 과연 이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걱정과 우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현재의 교회는 비참한 교회죠. 땅에 떨어진 교회고 곤두박질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와 달리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영광스러울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단락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가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바로 이 사실에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막 읽은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라 하는 이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영광은 규모에 있거나 사람의 모임의 수에 있거나 아니면 재력에 있거나 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의 사회적인 위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영광을 바로 그런 점에서 찾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가 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의미에서 볼 때 얼마나 신분이 높고 재력이 있고 학식이 많고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을 놓고 교회의 영광을 따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영광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이 사실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희한한 일이죠. 이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영광을 얻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도 매우 독특합니다. 오늘날 아내의 영광, 한 가정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영광을 생각하면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잘해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여성인가 혹은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끄는 여성인가 이런 데서 영광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부모들도 자기 딸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또 결혼한 여성일 경우에는 그의 시부모들이 우리 며느리는 이런 굉장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 사회를 지도해가는 여성 지도자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내의 영광은 부인의 영광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 의하여 영광을 얻을 때 그때 비로소 아내가 참으로 영광스럽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1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한일 월드컵의 한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축구가 큰 쾌거를 이룬 그런 사건이었죠. 그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이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가 골을 넣었다. 세계적인 사건이었죠. 그랬는데 그때 그 중계를 하던 카메라맨이 바로 그 골을 넣은 선수에게서 카메라에 초점을 확 옮겨서 갑자기 관중석에 있는 한 여성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의 부인이죠. 무슨 뜻일까요? 왜 한 축구 선수가 세계 대회인 월드컵에서 볼을 차서 골문에 쳐넣었는데 그 사람을 부각시키고 그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전 세계에 방영하지 않고 왜 갑자기 카메라의 앵글을 돌려서 그 여성에게 맞췄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갖고 있는 카메라만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 부인이 남편 때문에 영광스럽다. 그 말이죠. 이 부인이 골을 넣은 게 아니에요. 이 부인이 운동장에서 뛴 것도 아니에요. 땀을 흘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얻은 그 영광이 결국은 아내의 영광이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의하여 영광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럽다. 그것은 왜 영광스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고 가나안 7족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일어나 나라를 정치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백성의 영광은 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광스럽다. 그들이 왜 영광스러울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경험이 있는 어부들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시간 동안 영적 지식을 쌓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하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이유가 아니고서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도 영광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뛰어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학력이 좋고 유학을 해서 웬만한 지식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휘황찬란한 건물과 대단한 규모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바로 이 사실에 단지 영광이 있을 뿐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교회는 마땅히 그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 앞에 있던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었습니다.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틀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 성령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뜻을 꺾고 성부 하나님께 맞췄을 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전략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꺾고 성령의 뜻에 맞췄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약하고 그리고 이처럼 점점 땅에 떨어지는 그 이유는 교회가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약해지고 힘을 빼서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일이 되고 말 뿐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세울수록 오히려 교회는 모멸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첨탑을 금으로 장식할수록 교회는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교회가 힘을 자랑할수록 세상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앞에서 힘을 빼고 자신의 의지를 꺾을 때 그때 영광이 있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 자신의 뜻을 맞추어 나갈 그때에만 교회가 영광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교회를 어떻게 요리해서 재밌는 장난감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교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를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목회자건 성도들이건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모였냐면 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 손에서 한번 재밌는 재미거리로 만들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를 세워주지 않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금세 팩 털어져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섭섭하면 팩 털어지듯이 팩 털어져요. 자녀 중에 외국 유학을 해서 피아니스트가 돼 돌아온 딸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연주를 시켜서 이 엄마가 한번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우리 딸이 연주를 잘하니까 한번 특송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조금 있으면 레슬링을 잘하는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우리 아들한테 업어치기 한번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고개를 타는 서커스맨 조카를 둔 사람은 예배당 한켠에 줄을 메어놓고 부채를 양손에 들고 목사님, 예배 중에 우리 조카가 정말 줄타기를 잘하는데 한번 시연하면 어떨까요?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인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재미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만족하려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달성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을 달성하는 데 모든 생명을 걸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남도록 하는 거기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또 실력과 예능과 이런 것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교회는 세상의 한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길,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의 영광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아내가 성공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남편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 두말할 것 없이 후자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말인데 여성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남편의 뜻에 부합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 성경은 후자라 그래요. 기분 나쁜 여성들은 예수 믿지 마세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연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순전히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결국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광 때문에 많은 것을 손해보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이익을 위해서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플러스를 목적하지 않아요. 교회는 늘 희생하고 교회는 늘 손해보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두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자랑하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교회는 외면적으로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비참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는 외면적으로 아무리 비참해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 영광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에 있다. 둘째는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영광스러운 까닭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리브가가 왜 영광스러울까요? 리브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룻이 왜 영광스러울까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왜 영광스러울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왜 영광스러울까요? 요셉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영광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있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서 사랑받는 아내가 영광스럽듯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일에.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일에 힘을 담아 안 돼.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까닭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발휘하지 마라. 진정한 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내용이에요. 세상에 비록 금은 보화가 널려져 있고 명예와 이름이 널려져 있고 손만 뻗치면 다양한 신분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도 그걸 사랑하지 마라. 그 세상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되고 물질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소리가 그거예요. 애굽의 말을 구하러 가지 말라. 애굽의 사랑을 받으려 하면 반드시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고 바벨론의 군사를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바벨론을 포로 잡고 갈 것이다. 그렇게 됐죠. 오늘날 우리는 애굽의 포로 생활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애굽을 너무 좋아하고 애굽의 사랑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해. 바벨론을 너무 좋아하고 바벨론의 사랑받는 것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2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25절. 자신을 주시는 사랑.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를 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사랑을 립서비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옛날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황소 같은 그런 동물을 주셔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만나나 이런 놀라운 물질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인물을 내어주셔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처럼 찬란하게 광채나는 천사를 내어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어떤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사랑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물을 주신 것도 아니고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천사를 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십자가에서 달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과 같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칠 정도로 일그러진 얼굴과 그리고 상처난 옆구리 핏빛에 쩌든 얼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주어서 영광스럽게 된 교회, 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거룩해야 그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넘어지는 바로 그 뼈 아픈 말씀이 바로 여기 27절에 들어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받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의 사랑만을 받으려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창기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서 그분 앞에 자기를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려는 그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그리고 무흠한 그 모습으로 서려는 그 본질이 없는 교회가 그것이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는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부터 떠오릅니다. 어느 교회 그러면 아 그 교회는 뭐 하는가 전도라고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고 개척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그 교회는 문화사업은 뭘 하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커피숍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다양하게 우리는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냐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떠올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떠올리지 않고 어떠한 존재인가 그걸 떠올렸습니다. 어떠한 존재인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 나중 문제고 뭐가 중요하냐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거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회를 놓고 평가는 평가의 기준은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 있지 않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 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뭘 할까 네? 사업을 계획하고 뭔가 고안해내고 그리고 뭔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습성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다 나중 문제. 뭐가 중요하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 본질이 뭔가 거룩함 그 존재가 뭔가 티가 없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현산교회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이 감사의 날에 현산교회뿐 아니라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축하하는 분들이 다 같이 교회에 대한 한마디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럽다. 비참한 게 아니다. 영광스럽다. 왜 영광스러운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암송해왔던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하여 고백할 때 오직 하나만 고백해요. 뭐를 고백해요? 거룩한 공회다. 이거 하나만 고백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단체 이것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근 2000년 동안 우리가 고백해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도 항상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하여 고백할 때 그것은 행사나 사업이 아니라 본질과 존재, 거룩하다 그것이죠. 우리 현산교회가 사도바울이 알려준 것 같은 이 귀한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아서 그냥 거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 거룩하시기만 됩니다. 그러면 성공. 성공.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들.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현산교회가 이전 감사예배로 모여 감사의 날로 성도들 또 목회자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단 한마디의 교훈,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며 머리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복종할 때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힘인 줄 알아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